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이 말씀을 대변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필요한 말들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작년 초부터인가요? 목양자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내용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시리즈잖아요. 마지막 때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저도 좀 오늘 그 마지막 때하고 좀 그래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대로만 믿는다면,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누구나 잘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날, 이제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그 성경을 그냥 믿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떤 그 체감이라는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막 몸에서 아우 너무 가깝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덜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몸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정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 많은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끝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작년 이렇게 지나갔고 올해도 지금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봤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읽어보신 적 있을 텐데. 기차가 5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5시가 된 거예요. 근데 기차가 아직 안 왔어요.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은 거죠. 지금 시기가. 시간은 다 됐는데, 아직 오기로 한게안온 거죠.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몇년 아니다, 몇년 안에 올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목양자님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처럼 휴거가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곧첫 번째 이제 큰 심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 어둠의 터널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과 할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 예. 지금은 이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물론 이제 뭐 너무 바쁜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인지들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작년에 2020년이죠. 2020년 4월 달에 목양자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노아의 때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안식과 관련되지만 이 노아의 홍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봤는데 그때 이제 목양자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비가 온다, 비는 온다. 예, 기억나시죠 이제? 예. 우리는 좀 기억력이 한 뭐 한 달 지난 거 물어보면은 요즘 좀 무리한 거죠. 예. 그때 그 말씀 그 이 비는 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방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그 방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그 목양자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좀 약간 다른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배경은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제 이 방주 사건, 이거는 이제 이 홍수 사건이 이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심판인데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에녹이 이 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또 이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교리적인 의미는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 노아의 방주 자체가 또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 무조건 환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땅과 모든 육체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홍수에 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노아가 이제 받았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략 이제 어떤 분들은 그 12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적어도 한 7, 8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려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 방주를 지을 때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혼자서 지었다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마 500세 자녀들이 태어난 걸로 성경에 나와 있죠. 함과 셈, 함, 야벨. 5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면 적어도 한 20살 정도 지나면 아버지가 맨날 배 짓는데 방주 짓는데 혼자서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혼자서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배가 이제 배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방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주하고 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주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이렇게 상자. 이게 방주입니다. 배는 근데 달라요. 배는 이게 그 키가 있고 또 돛이 있고 이렇게 방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나 방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물 위에다가 상주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 상자로 보시면 돼요. 예, 이제 방주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제 그 500세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600세에 이제 정확하게 노아의 나이 600세에 방주 이제 이 비가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590 한 5년에서 한 60년 사이, 600년 사이 뭐 이제 거의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이제 뭐 뼈대를 다 만들고 외곽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덮개를 위에 딱 덮는 뭐 그런 과정 이제 쯤 됐을 때 여러분 그 이쯤 됐을 때 노아의 가족은 뭘 했을까요? 예, 뭘 해야만 했을까요? 방주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예, 제가 볼 때 뭐 이런 얘기 뭐 저희들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주가 이제 거의 완성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이 한 두 가지 정도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이제 덮개 딱 덮고 그러면 며칠 있으면 비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뭐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멀리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아서 아주 먼 데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시간이 5시가 됐는데 기차가 안 온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덮개가 이제 덮여지면 비가 곧 올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했을 때는 복음을 전했을 거나 어떤 그 말을 전했을 땐 야, 심판이 올 거야. 뭐 한 배를 한 거의 10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100년 동안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뭐 비 온다 그러는데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붕을 딱 덮는 순간에 이젠 진짜 올 거란 말이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여태까지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그때는 목숨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한 이 심정으로 마지막 정말 그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자기하고 가깝거나 어떤 가족, 친지 아니면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예, 노아의 가족이라고 친구 없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었죠. 예, 뭐 노아의 가족들만 봐도 노아와 아내가 있었을 거고 자녀들 3명과 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아내들의 가족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족들도 8명이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 방주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에 절실한 마음으로 이 그들에게 가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실함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거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면 비가 올 거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그냥 헤매지만 말고 방주에 들어올 순 없지만 마지막이라도 비가 쏟아질 때라도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노아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휴거 이후에 환란 때에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환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의 말을 기억해서 구원받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고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이 또 하나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방주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혹시 틈은 없는지, 방주에 어떤 그, 이게 이제 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이게 굉장히 그 철저하게, 이 이제 나무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나무를 이렇게 쓸 때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이제 이 역청이라는 건 그 타르잖아요. 이제 물이 안 통하게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웬만큼 발라갖고는 이 그 물의 압력을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아마 점검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에요. 저희가 이 침례탕, 이 앞에 침례탕을 예전에 나무로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로 해서 그 옆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고 이런 거 해봤는데 물의 압력이 이게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침례탕 한번 터져갖고 침례 하다가 막 그 예, 물바다 돼갖고 막 그런 정도 있어요. 이게 방주가 엄청나게 큰 방주잖아요. 예, 제일 쉽게 말해서 축구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축구할 때 쓰는 축구장 하나만한 게 방주인데 그 방주가 물 위에서 떠 있어야 되잖아요. 물도 잘 안 새게 해야 되고 얼마나 이거를 아마 이제 우리 뭐 강병호님처럼 이렇게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나무를 잘 깎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 고르게 틈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그 넓은 거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방주가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리고 튼튼한 그런 방주로서 잘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아마 철저하게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지막 때 방주를 짓고 나서 이 마지막 그 점검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들 이것이 마치 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심판이 곧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절실함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 이것이 남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심판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내가 받은 구원 구원의 방주 이 방주 안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한가 이것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들은 다 갔는데 나만 있네. 간혹 가다 저 이제 꿈꿀 때 꿈에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휴거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지상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깨보니까 꿈이죠. 다행히 노아의 가족이 홍수를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홍수를 피할 방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심판을 피하도록 면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의 견고함이나 안정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주는 물에서 대충 떠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높은 파도와 엄청난 그 폭풍, 많은 비,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 방주가 1년 물 위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좀 더 되죠. 그, 보면은. 근데 적어도 1년을 이제 물 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려면 보통 경고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심판하는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이 방주가 안전해야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장 크기만한 나무로 만든 방주가 물 위에서 1년을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방주가 튼튼하고 안전하지 못했다면 홍수에서 방주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안전했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비, 그것이 쏟아질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과연 1년 동안 이 물 위에 있으면서 그 비, 바람, 폭풍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견딜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뭐 방주를 안 믿는 사람은 홍수도 안 믿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홍수를 이제 어떤 그 지질학적으로 또 홍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방주가 그 축구장만한 그 나무로 만든 그 어떤 그 쇠나 이런 그 견고한 그런 것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게 어떻게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방주와 관련된 그 어떤 그 이제 여러 그 글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혹시 보실 일 있으면 보시면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방주에 대한 그 어떤 그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안정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방주가 이 큰 이 나무로 만든 이 방주가 축구장만한 거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파도와 폭풍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축구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배가 옆에서 폭풍이 딱 그 배가 어떻게 잘라지냐면 가운데가 잘라지냐면 이 배가 이렇게 길 때 옆에서 파도가 세게 부딪히면 배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주가 그 40일이나 비가 오고 1년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으니까. 적어도 홍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드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이 방주의 설계 도면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실 수 있는 분이 홍수를 견딜 방주를 만들 설계 도면을 얼마든지 주셔서 만들지 못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노아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주를 혼자서 설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방주는 홍수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방주가 설계된 그 비율을 보면요, 오늘날의 이 선박 관계자들이 이 방주의 설계의 비율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이제 길이가 너비의 6대 1, 높이가 10대 1.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한 선박의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이 배를 방주를 짓는 거를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선박 배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 일반이라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안정되고 이런 큰 파도나 이런 것들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노아의 방주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물론 똑같이는 안 만들었겠죠. 그거보다 좀 작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 방주의 비율을 보고 나서 딱 놀란 거예요. 이처럼 이 완벽한 그 설계 비율이 없다. 놀라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자기 생각을 넣은 게 없습니다. 예, 노아는 애초에 방주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만 순종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 세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면 이 심판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 방주의 도면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구원의 방주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도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홍수가 아니고 영원한 이제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방주가 구원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방주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가 뭐냐?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주가 보여주는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질 때 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배를 띄우고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발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 것이에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쓴 그 나무, 거기에 발라진 역청, 역청이 이제 영어로 피치인데 이것이 카파르라 그래갖고 이게 성경을 쭉 그 히브리어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가 다른 곳에 쓰인 것을 보면 이게 이제 피가 발라지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피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 정말 심판이 온대? 아, 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자신의 이 방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홍수가 한 번, 아니 두 번, 몇 번을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비가 조금만 와도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받은 이 구원은 단 한 번 영원한 변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든든해서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제 홍수가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홍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이 얼마나 있었죠? 방주 안에서 대략 1년 있었죠. 1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땠을까요? 방주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 천둥번개 치고 비 올 때 여러분 집에 있어 보세요. 혼자만 있어 보세요. 예, 평안하신가요? 예, 안락하신가요? 안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 커서 그렇진 않지만,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비 오는 날 혼자서 맑다가도 비만 오면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어둡고 막 그 천둥 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무섭고. 여러분, 그 비가 한 하루 이틀만 와보세요. 예, 막 이 심한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이거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예, 막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8명이 아,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했으니까 방주 안에서 이 안락한 곳에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 안이 여러분 아주 맑은 하늘처럼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가 기껏해야 그 3층 쪽에 이제 창을 만들긴 했지만 그 창마저도 비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가려놨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 안이 상당히 어두웠을 거예요. 축구장만한 그 크기가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그 큰 어떤 창고 같은데 불이 없는 창고 같은데 들어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노아의 그 방주도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거니까 밝았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불을 켰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축구장만한 그 상자가 그걸 다 어떻게 불을 키울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밖에는 비가 와서 어둡잖아요. 거기다가 천둥 번개 막 쳐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방주가 물 위로 뜨기 시작할 때 방주가 흔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물론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 선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크기는 똑같진 않지만 좀 이 축소해서 그 비율로 해갖고 그 노아의 방주를 이제 실험한 내용들을 보면 방주가 굉장히 안전했대요. 그리고 보건성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칠 때 그 엄청나게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림이 상당히 적게 받고 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혹시라도 뒤집어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설수 있는, 이게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딱그설수 있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원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방주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박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 방주의 비율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배의 옆에를 때리면 배가 갈라진대요. 그런 그 엄청난 그 충격에 의해서. 그런데 이 방주는 특이하게도 파도가 치면요, 이 파도가 옆에서 치면 방주가 이렇게 자꾸 방향을 튼대요. 틀어서 파도가 오는 쪽으로 앞머리가 간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그 배가 그렇게 움직인답니다.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 설계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비는 계속 오고, 방주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로 올라갈 때 많은 산들과, 여러분 방주가 올라갈 때 그냥 비 오니까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방주가 물 위로 싹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배가 물에서 이렇게, 이게 물이 없는 데서 이렇게 그 물을 넣어갖고 이렇게 뭐가 하는 게 떠오를 때 보면 이렇게 일자로 잘 올라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큰 무게가. 그리고 올라갈 때 옆에 주변에 산들이나 이런 것들, 바위들 이런 거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주가 물 위로 잘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올라가면서 움직일 때 산이나 바위나 이런 데 부딪히지 말란 법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방주만 올라갔습니까? 이 물에 뜨는 것들은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주하고 막 부딪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물 위에 떴다가 아라랏산에 잘 내려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이 비가 계속 올때 자신들이 안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안전하게 물 위로 올라가서 안전하게 다시 땅 위로 정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워낙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조그마한 산이나 바위의 충격으로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 방주가 선박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박은 내가 키를 쥐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뭐가 보이네?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이큰 방주, 축구장만한 방주가 쉽게 이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방주의 키는 누가 잡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었어요. 배는 사람이 키를 잡지만 방주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의 방향을 움직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안전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 누구였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설계하시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신 분이 방주를 운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방주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방주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홍수를 지나서 다시 땅 위에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방주를 운행해 주신 것입니다. 방주가 홍수를 지나는 시간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험난한 시간을 지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험난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조장하는 키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선장이 돼서 방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바다에 빠지기도 하죠. 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여러분들은 아라랏 산에 방주가 안착했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듣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악이 들어가는 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악이 들어가면은 악이 말고 악이요. 악이 들어가는 산들은 다 험난한 산들이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그래서 뭐 관악산 그러면은 관악, 굉장히 이제 험난한 그런 산을 관악산, 뭐 감악산 그러면 감악이면 산이 험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산이 평평하네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축구장만한 방주가 산 위에 안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착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믿었잖아요. 아라랏산에 안착했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산이 평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산을 평평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라랏 평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죠. 아라랏 산에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고 아라랏 산에 안착할 때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착했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rest예요. 이거는 이제 배가 정착하거나 뭐 어떤 그 차가 정착할 때는 이게 이제 rest가 정착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 rest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예.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식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 풍랑과 바람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니네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 이 홍수 비 올 때 잘 살다가 아라랏산이든 어디든 잘 안착할 거니까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안착했을 때, 안식했을 때 비로소 홍수와 관련된 그분의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무사히 안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가 정착하면서 산의 한쪽에 조금만 이렇게 걸려 있어도 방주는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방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만드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홍수에서 지나서 아라랏산에 안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좀 봐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홍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하면서 왜 비가 오고 바람과 폭풍이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는 자들을 홍수를 통과하고 무사히 주님의 항구에 안식할 때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안식할 때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심판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 그분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때 이 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 하시리라.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마치시기까지 안식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셨으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또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이 마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안식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중에 안식일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이 이제 사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사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안식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안식일은 오직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이 배우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시간은 6천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일을 이제 마치시고 7일째에 해당하는 안식, 7천년의 시작에서 이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시간은 다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